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에피소드가 상당히 흡사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12 사도를 파송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저 한 가지 저희가 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누군가, 뭐 정확하게 70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사본에는 72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인가 좀 상징적인 의미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상징성을 이야기할 때 여기 70명은 구약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뉘어지면서 거기에 족속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그 족속의 숫자가 70개 족속이 나열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70명의 의미는 결국은 그 온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이제 뒤에 나올 사도행전까지 누가행전으로 우리가 하나로 한 유닛을 본다면 그러한 것을 예고하는 그런 좀 큰 의미의 사건이 아닌가. 뭐 그렇다면은 아마도 여기에 70인 속에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이 70인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를 파송하시는 이 주님의 그 의도,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가 사실은 선교 컨퍼런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선교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일로 많이 부르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도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 우리가 그저 짐을 싸서 어딘가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그 시기가 뭐 단기든 또는 장기든 뭔가 그러한 교회의 사명에 소임을 받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떠나는 실제로 장소를 옮기는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경 속에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다. 이걸 생각할 때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 보내는 자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계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그 얘기죠.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결국 너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포인트가 있다. 보내신 바 하나님께 그 액센트가 있으니까 결국은 파송의 주체는 보내신 자인 거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을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이것은 한 나라의 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 외교관으로 일한 분들이 뭐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 우리 교회 계십니다만은 이제 외교관이 된다는 것, 대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느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 때문에 가 있는 게 아니죠. 나를 파송한 국가와 정부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일은 나를 근원으로 하고 나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나라와 그 정부의 관계가 있는 거죠.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와서 주재하고 있는 대사를 불러다가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인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메시지가 정부로 전달되도록 그 국가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사와 그 대사를 파송한 국가, 정부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게 의식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뭐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그분이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의 정말 24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을 향하든지 내 이웃을 향하든지 그 이웃이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좀 멀리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든지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대사로서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사도는 이걸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썼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다. 나쁜 의미의 공동체도 있지만 좋은 의미의 모든 면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아무런 뭐 보장도 없이 아무런 어떤 백값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잖아요. 12명이든 70명이든 또 우리 교회를 보내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간단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소유물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보냄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소유물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행가방입니다. 여행가방.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일종의 여행가방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있고요. 뭐 생활의 어떤 퀄리티가 바뀌어지면서 그 필수품의 사이즈도 늘어가고 또 그 모든 좀 일종의 품격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레디컬하죠. 여기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뭐 뻘거벗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입고 있는 거 외에 엑스트라를 가져가지 말라. 지금 너희가 먹은 거 외에 딴 걸 가져가지 말라. 너희가 신고 있는 신발 외에 다른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하나에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딴 얘기야 뭐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게 반복돼서 나온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실제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거지 순례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뭐 선교단체가 학생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풀어가지고 이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하나의 시스템화 했을 때 이게 사실상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민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아닌가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당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요, 이게 9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뭐 가능합니까?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병이어 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찾았는데 사실상 이게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그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 급식 배급하는 운동을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먹이는 게 너의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가 주는 가장 궁극적인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주어진 음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또 요한복음이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잘해주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로서 만나를 주었던 구약의 광야 사건을 이제 이렇게 재현해 주신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결국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 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떡에 집중해 버리면은 포인트가 빗나가고요, 그죠? 요한복음 6장처럼 집중이 그리스도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이것을 이해하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갑니다. 크게 그리고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고 가방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께서 9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과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내 돈 얘기하는 건 덜 부끄러워요. 내 차 얘기하는 건 덜 부끄러워요. 나의 어떤 경험들, 나의 학식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그다음에 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세상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그 사람이 훨씬 잘 나가 저보다. 그러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눈이냐는 거죠. 예, 우리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왕이면 좀 잘생긴 목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잘생긴 목사는 목회가 어렵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뭐 학벌을 보고 솔직히 사람들은 물질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엑스트라를 본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파송받은 삶에 너희를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어지는 것이 너희의 삶에 주어진 이러한 것들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결국은 낮춘다.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제가 참 이 사역에 대한 것에는 좀 밸런스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어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참 그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좋은 면은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포커스를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많이 하고 참 좋은데 이게 좀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 딱 러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말 광활하고 널찍한 너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딱 들어가서 봤을 때 들어오는 부모들에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야 우리 애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청소년부실에 들어가면 풀테이블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너무 확 땡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하여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 그러나 혹시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는 건 게임하러 가는 것이고 교회 가는 건 풀테이블에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사실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아 지루해. 예배는 지루해. 예배 끝나고 친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우리가 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진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예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뭐 뻘거벗고 다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로 무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에 온전히 매여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디파인하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내세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직업과 내 직장과 내 돈과 뭐 이런 걸 먼저 보지 절대로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당부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좀 자유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여유가 생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 여유는 뭐냐면 어떤 부분의 여유냐면 거부당함에 대한 여유예요. 거부당함.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영접받기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러니까 영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결국 영접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요새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스피탈리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환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동네 들어가면 뭐 모텔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밤에 그 마을을 지나가야만 하는 나그네들이 있다면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이냐 나쁜 마을이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밤에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고 그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내주는 이 하스피탈리티가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에도 보면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악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환대는 뭐 고사하고 사람들이 도적질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성적인 그런 막 문란한 그런 그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가 완전히 몰락된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모든 사람이 환대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고라신이라든지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이니까 제자들도 거절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거절당할 것이다. 너희가 가서 복을 빌어도 그들이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좋은 일들 병자를 돌봐주고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부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좀 사회성에 있어서 좀 결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내가 이렇게 건넸는데 막 톡 치고 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심적으로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장합니다. 무슨 무장을 하느냐? Don't take it personally.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마라. 이 여유를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여유를 가져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유를 가져라. 그럼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는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조건을 묻지 말라는 거야. 일단 뭐 말을 걸어보고 이 사람들이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10장 5절에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일단 평안을 그 집에다 던져라 이거야. 무조건 이 사람이 준비됐건 안 됐건 던져라. 만약의 경우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고 그 평안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이 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면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 갔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거절하게 된다면 너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다. 네가 빌어준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던지세요.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센스가 부족해서 어떨 때는 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자고요. 조금씩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좀 깎아내는 연습들을 해나가자고요. 좋아지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쿠션이 있어야지. 그냥 너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금도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보냄받은 자의 사역을 하겠는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종교적으로 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가정에 정말 복을 빌어주세요. 그 모든 것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네가 뭔데 그러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Don't take it personally.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조금 의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론 방송으로 보시면 제가 여러분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지만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웃는 건지 제가 영 몰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핍박당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해라.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다가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디테일을 커버하고 나갈 게 뭐냐면 그 집이 그 집이나 그 마을이 제자들을 거부했을 때 이제 떠날 때 하나의 제스처가 있죠. 그 제스처가 뭐냐면 발에 먼지를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벗어가지고 샌들을 툭툭 치면서 먼지를 다 털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편 이렇게 딱 보면 이 마을에서는 내가 먼지 한 톨도 안 가져갈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의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하나의 컨트랙트의 사인입니다. 컨트랙트에 대한 사인인데 신발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을 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또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washing my hands 내 손을 씻는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다가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전혀 없는데 무죄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과연 책임이 다 없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액션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했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그 사람들을 지겹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계속 건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사람의 피가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파수꾼 얘기죠. 적군이 옵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기 사람들을 깨우고 군인들을 깨워서 대적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죠? 모든 자기 백성들의 피가 파수꾼의 머리에 있을 것이다. 책임이.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깨나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는 없어요. 각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먼지를 털고 간다고 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당신에 대한 책임을 더 할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떠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10장 뒷부분에 보면 툭툭 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한단 말이죠. 결국 뭐예요? 내가 이제 남은 것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노예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이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여러 번 만나가지고 제재를 하는데 정말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전혀 마음이 돌짝밭 같아가지고 전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마지막에 결국 돈 문제였는데 그냥 털 수밖에 없었어요. 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워크아웃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로서 뭐 개인적인 아픔이나 개인적인 이런 상처가 되는 것이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거부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참 우리의 삶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영적 도전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도전. 즉 어둠의 세력이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둠의 그 그림자들이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질 수 있다. 여기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 했어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셨다. 여러분 이제 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오늘은 이런 병 고침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안 되냐?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냐? 과연 우리에게는 그 권능과 권세가 없는 거냐?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죄와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지금 어둠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눌려있는 상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요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지금이 훨씬 절대로 더 졸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아주 우리는 어렵고 그때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도 시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당장 우리 앞에서 나타나신다면 좋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결국 종말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리죠. 너무 원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여기에 통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뭐 기껏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기껏해야 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임시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요. 병 고쳐도 또 병들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 살려놨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복음서에 아주 인텐스하게 이런 여러 가지 힐링 사건들이 댄스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머무는 것보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잖아요. 저는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기적들은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적. 이적은 뭐냐면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그 일 자체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사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얘기할 때 오늘날 이러한 사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어딘가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통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 또는 그 후에 사도들이 일했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다고 얘기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사실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인이 완성됐어요. 그 사인의 완성은 뭐냐면 더 이상 치유나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인이 아니야. 이제는 그 사인이 완성이 됐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회는 병고침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단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종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현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현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요. 따져보면 이 초자연적인 것보다도 자연적인 과정, 뭐 사실 과학이 자연적인 것이지만 참 어떨 때 보면 놀랍어요. 놀라워요. 과학과 기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날 왜 병을 고치지 않느냐라고 마음속에 좀 답답하고 하나님 왜 쇼업 안 하세요라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수많은 그 희생적이며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인해서 병들이 고쳐지는 것은 정말 저는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므로 어떻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세상의 모든 이 섹터들을 모든 분야들을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의료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건 뭐 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걸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병자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법적인 거를 다루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비즈니스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안 해도 돼요. 단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섹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면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의 선포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포로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선포를 하신 거죠. 희년의 선포 뭡니까?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겁니다. Our God reigns.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죄와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눌려 있었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뭐 정치를 관심 갖고 하십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인권들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투자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년선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진다면 저들이 진정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들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육 쪽에 계신 분들 특별히 마음에 품고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 일을 희년선포하듯이 감당하십시오. 그를 깨우쳐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네?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연구원들 귀한 일인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게 일하시고 계신다.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시적인, 임시적인, 부분적인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적을, 사인을 우린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 그 안에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졌을 때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 저주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귀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오직 의의 도구로 들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여유가 주어지는 귀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묵상 또 반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